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 두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는 고 김홍전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설교집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1장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교안에는 김홍전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골라서 표로 그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길개혁교회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주 주일에 북토크 교안을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세길개혁교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을 읽으실 때 교안을 먼저 살펴보시고 어려운 단어들을 보신 다음에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어떤 지혜에 가르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역사를 힘입어야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반대로 신령하지 않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육신의 본성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좀 깨닫고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분명히 귀로는 듣고 있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힘입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령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인데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령한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앞에서 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깊고 오묘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벌써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젖먹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지금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높은 상태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젖을 먹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낮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김홍전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그리고 교회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해명하고 그 안에서 자라면서 자꾸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또 닫고 또 닫고 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닫기를 그만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처음에는 기초적인 도리를 가르치지만 차례차례 장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렇게 15쪽과 16쪽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하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10년이 되었다면 그 10년 전보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나 10년 전에 배웠던 성경 공부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하고 그것이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그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생각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기에는 기초적인 도리를 가르치지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차례차례 더 깊고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일도 사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김홍전 목사님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속 쌓이면서 이런 분들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목회자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진행해 나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려놓고 기초적인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전체가 기초적인 도리를 확고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은 교회가 원래 수립된 본래의 목적과 신념에 의해서 바르게 서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이 그 뜻을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성실히 행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킬 만큼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그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신념과 교회론적인 신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런 지식과 그런 관점들이 잘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금 그것을 내려놓고 기초 도리를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설립하는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초적인 도리를 모든 교우들이 확고하게 배우고 그것을 충분하게 삶 속으로 녹여내고 누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간에 교우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전수하고 쉐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부요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의 식구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는 가정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도리들, 그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들을 잘 파악하고 전수받아서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있어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 무신경한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아 상태에 대해서 김홍정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선 것이 5년이나 6년이 된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동안에 배운 도리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생활을 했다면 이미 많은 열매와 함께 믿음의 확증들을 가지고 서 있을 만한 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였다. 그들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세속적인 부패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대로 행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교회 안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21쪽과 22쪽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설교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풍성한 세계로 끌고 나가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 교회 교우들의 생각이 낮아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서도 이 일이 어려웠다면 평범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반적인 지역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일에 목회자와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아,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거나 아니면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의 도리와 능력을 더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설교자하고 교우들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김홍전 목사님이 공리적인 신앙이라고 자주 부르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아마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은 내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꾸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편에서 유리한 것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으면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나라의 도리와 그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잘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도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려고 끌어당겨도 그냥 거부하고 아예 어렵다 아니면 아예 복잡하다 아니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령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과 전혀 반대가 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령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상태에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익혀서 내 삶으로 드러내고 그 도리에 크고 빛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공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유아기적인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수십년 다녀도 여전히 유아기적인 공리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슬프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리적인 신앙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공리적인 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자기 개인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자기 개인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데 힘을 쓰는 그 공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유아 상태로 머물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태도가 옆으로 계속 오염되고 전파되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인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진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가장 중요한 측정의 척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는 도리어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면서 김홍전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자연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아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놓으시는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분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옳게 분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고 분변도 못하는 그런 정말로 젖먹이의 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라는 것이 이게 거쳐가는 과정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유아기적인 상태에 고착되어 있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 덩치는 큰데 사고는 두 살짜리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저급한 상태에 있는 그 기이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뭐 직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성격 공부를 얼마나 했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있느냐,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면 하루빨리 그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유아기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의 능력이 될 거라는 태만한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거룩의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런 신령한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배우든 신학을 배우든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믿음이 풍부해졌다든지 깨달음이 많아졌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와야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여 그 속에 은혜가 그에게 미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귀만 가지고 예배당에 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깨닫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을 먹고 자랄 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늘 취하고 그에 따라서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일도 없고 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일도 없고 들은 설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올 것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쑥쑥 깨닫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듣고 배우는 바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능력으로 심어주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공부 시간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일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씀 위에 은혜의 비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셔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기적인 상태를 정말로 벗어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면 이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유아기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민자들의 삶을 캐나다에서 지켜보면서 김홍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사회 구조 속에 사니까 결국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번다. 물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대적이 된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지 진리를 하루라도 더 깨닫고 더 배울 수 있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한다. 주일날에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어떠한 길이 있든지 무슨 방법으로 좀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적극적인 의욕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히 있어도 하나님이 자꾸 좋은 은혜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든지 아니면 저절로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라고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그릇된 풍조이다.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현실이 자꾸 각박해지고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밥 먹고 정말 겨우 자기 바쁜 그런 갑갑한 현실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힘을 쓴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홍준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적어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현실이 어렵고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현실 속에 주저앉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 그냥 머물러서 그 사람 자신도 정말로 불행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밖에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번째 요소가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덕스럽게 행동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공부 충실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좀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김홍준 목사님이 말해주는 그 신령한 자라는 표상 신령한 자의 어떤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 더 앞으로 나간 사람 혹은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다운 인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으면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주장하시사 거룩한 도리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의지한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그 성품에서 열매로 맺고 또 자기의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데서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신령한 삶이다. 다른 면으로 설명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터 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목표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좀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성경 공부 좀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실제로 신령한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젠체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아직 신령한 사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꾸 콩깍지를 씌워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할 의욕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별로 되지 않고 영적인 유아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거룩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착할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진지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현실 생활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장하려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 신령한 삶이라는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까지 성장하리라, 거기까지 나아가리라 결심하며 실제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유아적인 상태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죠.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유아기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젖을 먹인 일이 보람이 없어져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안다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홍전 목사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와 연결시켜서 내가 왜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교회도 성인들이 모여서 주축이 되어 끌고 가야 재구시를 하는 것이고, 이때 성인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많은 성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성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주축이 되고 교회를 끌고 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재구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교회를 그 시대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이룰 수 있다.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의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밤낮 해야 어린아이 집밖에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대부분 어린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담이 되고 다 같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바른 자태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까닭에 젖먹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38, 3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일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틀린 말씀입니다. 교회는 연령의 고하를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어떤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결국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면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교회를 진짜로 섬기는 삶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어쩌면 가장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장성하라, 정말 더 커라, 이런 요구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번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신앙의 연륜에 비해서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장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세 번째 토크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